감사합니다. 네. 다른 성도님도 한번 분발하셔서 목사님들 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유나이 계속해서 감당 찬양을 드리고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25일 너무나 잘 아는 날인데, 어? Next Sunday is Christmas Day. Okay? Christmas Sunday. It is the most celebrated day in a year. So the question is, how should we Christians celebrate Christmas? Because the Christmas celebration is so contaminated by the world, the secular celebration,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ming of Jesus. And a lot of us Christians also forget how to celebrate today.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how to celebrate Christmas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과 잠깐 말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하는 걸 잘 보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천사 게이브리엘, 그분 그러죠. 이 가브리엘은 거버 애기 먹는 놈들 그렇죠. 근데 거버는 히브리어로 hero 또는 strongman 그런 뜻입니다. 건강하다, 힘이 세다 그런 뜻인데요. 가브리 하면 이제 거버의 아이가 붙으면 my 거버가 되죠. my strength, my hero 이런 뜻이에요. 가브리엘은 God is my hero, God is my strength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Gabriel is a messenger or angel who brings good news from God to man.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계시를 해주는데요. 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What was the first name according to Gabriel? The first name of the baby according to the angel Gabriel. 뭐였죠? 첫 번째 이름. 오늘 대답 안 하면 못 내려갑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답을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유치해서 대답 안 해요? 곤란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유치해서 대답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네요. What was his first name?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름. 뭐죠? 대답 안 하네요. 찬송 한 번 더 하고 하시지 않을까요? 유리? Jesus, okay. Do you know the meaning of Jesus? No? Okay. I think you're being blessed today. So I'm going to tell you what it means. What does Jesus mean?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 영어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한글로 훨씬 쉬워요. 한글이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는 사실 헬라어입니다. 그릭인데요. 헬라어로도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 I-E-S-U. 히브리어로는 예수아가 됩니다.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아. 예수의 이름, 예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You listen to me. The name 예수, actually, 예 means God, 여호와, the Lord. 수 means saved. So that 예수 means the Lord saves.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Did you hear that? So what's the meaning of Jesus? Sorry? The Lord saves. Yeah. The Lord saves. 여호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름이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의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은 뭘까요? 이제 보담에 따라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나오죠. 뭔가요? What is his name according to verse 32? He will be called 바로 되죠? He will be called. 겸손한 건지 귀찮은 건지 잘 구별을 못하겠는데요.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그는 큰 자라. 네. 뭐예요?
The Son of the Most High.
Yes. Thank you.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Who is the Most High? 아, right. So it means the Son of the Most High means the Son of God. 그 이름 다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름은 다시 35절에 나옵니다. 자, His first name was Jesus, meaning the Lord saved, or the Lord is our Savior. The second name is He is the Son of the Most High. Actually, this is not necessarily a given name, but it is the title, the Son of the Most High, meaning He is the second person of God.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What is his third name? In verse 33. I'm not sure if the English Bible has that. But in Korean Bible, he will reign as something.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로 보면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It means, actually, Korean translation is more literal. It means that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as a king forever.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겠다. So His third name is King over Israel. King of Israel, King of Jacob's house. 그것이 세 번째 이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이름들,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자,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Jesus, the Lord saves,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Son of God. Thirdly, He is King over Israel, or King over mankind.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하면, we can figure out how to celebrate Christmas. 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축하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겠어요? Because the Lord saved. Jesus came as a Savior. What should we do?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잔다. 그럴까요? We go to sleep all day. Or should we do something? 뭘까요? 길어지겠는데요.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겠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저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You should give him thanks, right?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권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I urge you to think about Christmas, the coming of Jesus Christ and give him thanks every morning and every evening. Actually when you eat three meals a day, give him thanks not just for the meal, for the food, but also for his coming. Thank you, Jesus, for coming to save me. Can you promise that? Admit. 자, 약속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기 싫은 사람 손 안 들어주세요. 예, 아, 손 안 드는 사람은요.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높이 들지 말고. 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He is the Son of the Most High. 세 번째 함께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He is King over us. So what should we do? How should we celebrate Christmas? We need to make up our mind to do what? Before the Son of God and our King.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왕 그러면 왕이 아닌 사람들은 왕에게 뭘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we do to the king if we are not kings ourselves? 백성들은 왕에게 뭘 해야 되죠? 네, love it again. Respect. Okay. And can you add something else? So he is king. King means sovereign. He has all the power and authority over us. So we should say it.
성태모한테
뭐 해야 되죠?
공백.
어이, 야, 이런 재윤이 보케빌러리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네, 왕이니까 우리가 두 개를 해야 돼. 하나는 순종해야 되고, we should obey him and we should worship him. 맞아요. 재윤이가 우리가 이렇게 two candidates.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우리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벌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We should spread the good news Jesus came to save us.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부 뭐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온라인으로 카드를 웨딩을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믿는 친구들이면 더 뭐 당연한 거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when you text your friends Merry Christmas because Jesus Christ came to save us. 그렇게 한마디만 적어보세요. You don't think that means a lot. But a lot of people, when they receive such kind of message, that stays in their mind forever. 간단한 메시지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수가 있어요. This is a testimony of many Christians who became believers after they grew up. Because my friend shared the gospel with me, and at that time I didn't think about it, but that message remained. Didn't leave me and continue to bother me. And then I realized I need to go back to God. So many Christians who became believers after when they grew up, they always say this. My friend shared Jesus with me. I didn't think much about that. But that message didn't leave me alone. 왜 그런지 아세요? The Holy Spirit doesn't leave them alone. 그렇기 때문에 our responsibility is to share the message. Don't worry about the result. That's the Holy Spirit's responsibility.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whether this message you will make a believer or not. Just share the news and leave the result to God.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꼭 전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그레이딩을 나눌 때마다 친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메시지를 꼭 남겨주세요. Merry Christmas. Jesus came to save us, or Jesus loves you. 설명 약속할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 do that. Thank him, worship him, obey him, and spread the news.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타이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선생님과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Thank you. 영어로는 The Divine Mind 라는 책입니다. Sky Jethon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 주요 이름이 Sky죠. 제 저자 이름 Sky입니다. Skye.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목사님인데요. 젊은 분이에요. 이렇게 젊지가 않네요.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 Divine Commodity, 하나님을 삽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차에는 물고기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또 내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니까. 예, 또 나는 늘 CCM을 듣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교회도 영어예배, 우리 교회에는 영어예배, 찬양예배, 전통예배, 드라마 없는 게 없습니다. 어느 예배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초대를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었고 교회 구제활동은 마케팅의 일환이 되었고 교회 예배는 오락거리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의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중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라고 비판을 하며 책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소비자 중심주의, 컨슈머리즘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스며든 소비자주의의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신랑에게 비판을 하는 책입니다. 한번 책이 아마 1월 3일날 2일날 도착할 것 같은데 경쟁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분이 쓴 책을 몇 권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말 번역이 좀 더 자극적인 때도 있고요. 원 제목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스카이 제슨의 질문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과연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인가 아니면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인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질주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결국 이런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에 스며든 소비자 지상주의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성경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묘한 표현을 합니다.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이 제시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같이 읽고 듣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냥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서점이 아니고 그냥 스토어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삽니다. 카드를 사면서 크리스마스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탈북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온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날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여섯째 날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장 5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 와서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와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70, 80 정도 되는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가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라기에 나온 말씀이니까요. 제사장이.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런 아들이 태어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려 하다가 벙어리가 됩니다.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가 뭔가를 봤구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요한이 출생을 한 다음에 알게 되는데 아직 그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는 나사렛에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시작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은 보통 타이틀이 아니죠. 아마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지금 놀라운데 지금 아마 마리아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시작을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를 평안할지어다. 사실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죠. 그 그림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천사 말고요. 거기는 항상 예쁘게 나오죠. 근데 원래 천사는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리가 사시나무 떨린다고 해요. 천사는 나타나면 항상 첫 번째 말이 평안할지어다 아니면 두려워 말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는데 천사가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천사도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메시지는 그녀가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한 번 더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는 메시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약혼만 한 상태인데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금 언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처음에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할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할 때에는 마리아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까? 그런데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계시를 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평범한 말이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 왕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허상입니다. 예수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위를 준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분명히 메시아 예언상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을 부모에게 보내실 일이 없기 때문이죠.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천사의 계시는 그러한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시였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다. 이거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마리아는 아마 그것이 물리적인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아마 마리아 정도의 신앙이라면 메시아로 연결을 충분히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34절에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 예가 나오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I do not know a man. 이 표현은 그냥 남자가 뭔지 모른다. 이런 그런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체험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나는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안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사실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전부 패러프레이즈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하나님을 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천사의 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실 분은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He will be holy. The Son of God. 무슨 말씀입니까? He will be sinless.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나실바 거룩한 이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He will be called holy, the Son of God. 여기에서 holy와 the Son of God은 거의 동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설명이 표현이 35절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놀라운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브리엘이 제시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누가가 엘리사벳의 잉태와 마리아의 잉태를 연결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나사렛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가랴가 살던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확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책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레이션 맨션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사실 장로교의 대부로 알려진 그레이션 맨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가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두 마을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 유대의 역사가들이 그대로 기록해냈던 팩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갖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사벳이 사촌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바이블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커슨이라고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반대 바이블은 정말 웰로킹으로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그냥 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클리 바이블의 킹 제임스 바이블이 번역이 되던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에는 이 커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슨과 좀 달랐다고 하고 지금 그냥 사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는 삼촌, 사촌, 오촌 가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정확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언클, 커슨, 뭐, 네피오 이게 뭔지 몰라요. 이종인지, 고종인지, 뭐, 친사촌인지. 그냥 커슨이 그냥 relative라는 의미로 쓰였다 합니다. 옛날에. 그러나 지금 와서 영어에서도 커슨이 좀 그 사촌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 커슨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계속 사촌단이다라고 내려오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촌이면 어떻고 오촌이면 어떻습니까? 친족인데요. 굉장히 갔다 왔죠. 왜냐면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언니인지 이모인지 모르지만 가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언니라고 사촌이라고 가정을 하면 언니도 한참 나이가 거의 두 배나 되는 언니일 것 같은데 가서 그랬겠죠. 언니 진짜 6개월 됐습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게? 엘리사벳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브리엘이 너한테도 왔냐? 우리 남편한테도 왔었는데. 두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장에서 이렇게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를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정확한 팩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은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션 매체는 그의 저서에서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서 출판함으로써 더 이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의 탄생과 요한의 탄생 이런 건 다 신화다라고 주장하던 억지 주장을 다 잠재우고 마는데요. 지금도 이 그레이션 매체는 The Virgin Birth of Christ라는 책은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반발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못한 정확한 보증이 된 저서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가브리엘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4장 15절에서 그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엘리사벳의 임신을 가브리엘이 전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니라는 천사의 말씀에 이어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말씀의 능력과 그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표적을 구했다가 벙어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의 신앙이 사가랴보다 훨씬 태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9절 이하에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게 매그니피카트라는 유명한 찬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매그니피카트 구글하시면 이걸 가지고 찬송곡을 만든 좋은 곡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찬양이고 사실 시편에도 나오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시편을 거의 요약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찬송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임한 것을 누가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가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나실 아기가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왔음을 선포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는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먼저 잉태된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출산한 것은 어머니에게 인간 어머니에게서 출생함으로 자연적인 출생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신데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공히 갖추신 아기요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다. 파괴하신다는 유명한 예언이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온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두 번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자세한 건 우리가 토요일날 생각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단어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 처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젊은 여자를 통칭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가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버진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영 워먼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처녀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마태는 이사야 10장 14절의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예언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예언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그 약속의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데 마태가 이것을 처녀라는 단어로 바꾸어버림으로써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로 파이테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처녀라는 단어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없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7장 14절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었다고 마태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단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왜 마태복음을 안 보고 누가복음을 봤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한번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계시를 기록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인용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누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넓게 구약적인 내용을 다 총망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훨씬 마태보다 넓은 각도에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기록하고 예수 탄생의 배경과 그 역사성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쟁은 20세기 초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비과학적이라고 부인하기 시작했고 논쟁을 심하게 해왔습니다. 이거는 신화이고 나중에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고 신화라는 것을 반박한 책이 아까 설명해드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레신 맨션이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나온 그레이션 매천의 논증을 아직까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기록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태와 누가복음의 초기 사본부터 있었던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매천이 증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증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저는 햄릿을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동정녀 탄생의 논쟁이 나올 때마다 인용되는 게 셰익스피어 햄릿입니다. 1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하에는 당신의 철학 속에서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철학은 유한한 것이고 그 철학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사상으로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서스 세미나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동북부에 있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교의 교수들이 모여서 복음서를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을 반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빨간 거로 쫙 1장을 읽을게요. 2장을 또 읽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손 드십시오. 그럼 이제 한 4분의 3이 듭니다. 그럼 블루 컬러로 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그리하면 까만색으로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를 그렇게 세 가지 색깔로 쭉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서 세미나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그 지서 세미나가 3대로 가면서 third generation을 가서 영국에 있는 엔티 라이시 등장을 하는데요. 엔티 라이시 지서 세미나 스칼라의 third generation입니다. 그 제3대 세미나에 모인 학자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그때 살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블레스입니다. 아주 재밌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자기네들 후배라고 생각했던 스카나들이 모여서 선배들을 완전히 신성모독을 했다고 정죄를 하고 그 바이블을 다 없애버립니다. 저희 신학교 때 그 비디오를 쭉 봤어요. 제3세대가 컨퍼런스 하는 거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다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센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볼까 야, 이거 대단한 반전인데. 그래서 앤티 라이스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로 처음에 좀 비난을 받다가 그 바람에 약간 중간 중도로 인정을 받는 유명한 신학자고 그분의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책 보실 때 조금 조심하실 게 가끔 이상하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그분의 공 중에 중요한 것은 지저스 세미나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은요. 성경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방송들이 인용하는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대부분 방송은 리버럴하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방송이 별로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엔티라이지 사실 좀 틀렸다라고 꿈의 꿈으로 몰아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누가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더구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가족과 심지어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과 사도들을 인터뷰해서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를 가급적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복음서예요. 네 중에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얼핏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역사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복음서들이 누가복음뿐이 아니라 복음서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2000년 동안 남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거짓 증인으로 다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들도 성경의 모든 저자들, 특히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들이 로마 제국에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지만 한 사람도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언을 하고 다녔는데 잡아가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거든요. 또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재판을 해도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 풀어주고 또 하다가 잡혀가고 결국 사도들의 대부분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 대신에 예수를 주로 불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 로마 제국을 배반했다는 반역죄로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로마 제국에서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거짓 증거를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고 지금도 위증죄가 가장 크잖아요. 모든 법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이 신약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문학 비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팩트인 거예요. 문학 비평가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진리라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The Christ of Christma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싫어한다. 특히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겠죠.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보이스의 말과 햄릿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죠. 성경은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도 동정녀 탄생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부인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못합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는 유대인이었는데요. 내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분명히 신약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솔직한 고백이면서도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은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편적인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정녀 탄생은 독특하면서 초자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심, 즉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은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사건 다 모두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더 부연해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인류의 죄를 위한 메시아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죄 있는 분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그가 완전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예수는 항상 하나님이셨고 항상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Perfect man, 보통 infinite God, perfect man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one person, two natures라고 설명합니다. 한 분이시지만 한 인격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께서 인간 아버지 없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것은 사실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자격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출산하셨고 성육신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그는 눈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쁨을 맛고 왔지만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다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역시 죄인입니다. 제가 한 말씀이지만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신성을 자꾸 강조하는데 사실 지금 카톨릭 신학이 더 이상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죄인이었고 그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아를 만난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분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동시에 이 소식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